여러분 요즘 대학 공부 마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고생을 좀 하신 분이고 전혀 생각이 없으신 분은 뭐 아직은 좀 훗날 일이고 그렇겠죠. 보통 등록금이 학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 한 500만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4년 동안 8번 내려면요 그것만 해도 4천만원이죠. 서울에 계시는 분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와서 하숙해가면서 공부하려면요 또 그만큼의 경비가 듭니다. 그러면 8천만원이에요. 요즘 아이들 4년 만에 대학 안 맞춰주죠. 하다못해 의학연수하고 한 1년 나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그 경비 포함하면 거의 1억입니다. 대학교 하나 마치는데 그난 뭐 1억 가까이 드니까 아주 영리한 아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아버지 깎아 드릴 테니까 2천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학 안 가고 기술을 배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성공할 테니까 한 1억 들 거니까 2천만 원만 주세요.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이 돈은 주실 마음 있어요? 주시겠어요? 안 준다는데? 왜 안 주죠? 웃는 웃음이 아주 허탈한 웃음 비슷한 거 보니까요. 이 말이 말 같으냐. 뭘 해보죠. 근데 여러분, 왜 안 주시나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 말이 말 같지도 않고, 또요. 2천만 원 뒀는데 이 2천만 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2천만 원이요? 깨끗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고 나중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대학 이제부터라도 가야 되겠어요. 이러면요. 보내요 말아요? 보내야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말권 해봐야 이 말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그럼 잘해봐라 그러고 2천만 원을 줬다 칩시다. 이거죠. 누가 이상한 거예요? 달라는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돈 준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 아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아들도 조금 특이하긴 특이하지만 아니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학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취직 안 되는 걸 많이 본 아이 같으면요. 인물이 생각이 약간 있는 아이예요.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죠. 단지 세상이 어떤지를 잘 모를 뿐이지 걔가 마음이 나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덜컥 대학 안 간 대신에 2천만 원 줬다? 이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줬다고 한다면 이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집안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요.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하는 겁니다.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돌아가셔야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남겨놓고 가는 건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망발입니다. 빨리 안 돌아가시고 뭐 하시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안 두들겨 맞고 안 쫓겨나간 게 이상한 겁니다. 가정집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지 옛날 이 왕정시대에요. 세자가요. 우리 임금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왕이 될 건데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낌새를 내비쳤다면 반역입니다. 그걸 누가 옆에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움직이도록 했다 그러면요 이건 반역죄입니다. 처형이란 얘기죠. 그런데 멀쩡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 지금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줬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까? 둘 다 이상하긴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이상한데 그래도 이해가 조금 되는 거는 아들이에요. 왜? 틀림없이 철딱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철딱선 없는 아들이 그런 소리 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재산의 3분의 1을 뚝 빼가지고 주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이상한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많이 붙어 있던 것은 탕자 비유 뭐 이런 제목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탕자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죠? 이상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탕자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못됐기나 아니면 생각이 좀 모자랐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재산을 그렇게 그 말 듣고 떼내준다는 것, 이건 정말 이상한 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지, 아버지가 이상하다면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체 유명하고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줄 재산을 미리 좀 남겨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 말대로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 아버지가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알고 줘요? 알고 재산을 3분의 1쯤 빼내가지고 준다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알고 줬어요. 왜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이 재산을 전부 돈으로 바꿔가지고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안 말려요. 그 일을 안 말리더라는 얘기죠. 뭐 가서 큰 돈 벌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놔둔 건가요? 아니요. 이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걸 아버지가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재산을 떼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지났겠죠? 아들이 돌아옵니다. 누가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발견하는 게 쉽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쉽죠. 왜 그렇죠? 아버지가 계실 곳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 이건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집골로 올 거야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워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이 아들에게로 달려가요. 그 말은 이 아들이 거지꼴로 돼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요? 일부만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들이 혹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다가 집 앞까지는 왔다가 차가 못 들어오고 그냥 지나쳐 가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버지는요 잠시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아들이 돌아올 때를요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자세히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다고 봐야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속 한 번도 안 새끼고 그냥 보기 좋게 잘 자라준 거요. 기대할 수 없는 복입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있나 봐요. 어떻게 내 품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으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러나 기대할 게 못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요, 조그마한 사고 하나 치거나 잠시 몸에 한 며칠 못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지 잘 알잖아요. 저나 우리 집 식구들은 이런 데에 조금 무등한 편이라서 그렇게 좀 소위 말하면 방방 뜨는 형편은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요 우리 집 앞에 버스가 한 대 와서 유치원 아이들을 태워 가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1박 2일 캠프를 가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지만 어린이집인지 진짜 조그만 아이들이라고요. 그런데 걔들 태워가지고 버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엄마들이요 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이고, 웃기도 하고 세상에 세상에. 그 유치원 아이들 1박 2일 캠프 갔으면 그게 선생님들 잘 돌볼 테고 뭐 할 테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걔들이 가가 무슨 위험한 일하고 뭐 큰일 하겠어요. 그러고 한 며칠씩 가나요. 뭐 오늘 갔다가 내일 오는데 그거 보내놓고요. 그 한자가 눈물 닦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엄마는 내 군대 갈 때도 안 울던데. 제가 얼마나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이니까 웃지. 정작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어린 거 난생 처음으로 비록 1박이지만 하룻밤을 떼어먹는다는 게 어린아이 키우시는 엄마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몽땅 들고 멀리 가버린 아들. 언젠가는 그 집골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그 아들을 대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 이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하나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아들요? 아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됐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가서 이거 다 틀어놓고 거지가 돼서 또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왜 졌냐 말이에요. 물론 아들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스스로 이런 고통을 자초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멀리서 나타나자마자요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아들은 도저히 내가 아버지의 아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품꾼으로 말미라고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 끼우고 집에서 잔치를 열어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이런 꼴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왜 그랬을까라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어떤 진정한 부자의 관계를 이렇게라도 회복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 쉽지 않은 일이 아이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럼 낳기만 하면 끝난 거죠. 뱃속에 아이 넣어서 참 힘들게 지냈다가 아주 건강하게 해산하고 나면 끝이죠? 시원하다 그러대요.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시원하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는 느낌인데 뭐 어쨌든 듣기만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게 다 끝났죠?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 아니에요. 지금부터! 언제가 제일 편하냐고 물어봤더니요. 내 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답니다. 남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불룩해 보여도 내 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요. 뺄뺄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이고 어느 집 보니까 저만큼만 키워놔도 괜찮겠다. 한번 키워놔보세요. 크면 클수록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쳐대는 거죠. 여러분 나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해줄 거 다 잘해주고 지 소원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하고 저 부모님하고 가족관계가 잘 될까요? 어떤 집은요, 해줄까 하나도 안 해주고 힘들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키운 집은 정말 부자지간 관계가 괜찮은데, 어떤 집은 해줄까 다 해줬는데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집이 있어요. 한때 뭐 오렌지족이라고 그랬나요? 안 해줬어 오렌지족이 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줘서 오렌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요, 참 힘들어요. 자식을 어떻게 잘 키워서 부자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질이 부역이 나서요, 실컷 두들겨 패는 수도, 요즘은 그것만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매 한 번 들면요, 두들겨 패면 되나요? 좀 두들겨 팬다고 안 될 인간이 인간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패도 안 되고요, 다 잘해줘도 안 되고요. 야, 엄마 아빠가만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그럴 수 있냐 하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요, 그게 감동이 안 돼요. 사랑은 강압적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공갈을 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부모 뜻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 안 듣고 팽팽 애만 먹이고 속을 있는 대로 긁고 대면요, 본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본전입니다. 내가 전생에 뭔 죄가 많아가지고 네 같은 자식을 낳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전입니다. 왜요? 나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속 안 새긴 줄 아십니까? 재밌는 거는 우리 가끔 저게 우리 교회 아주 갓난 애들 있잖아요. 저도 한 살 안 된 거 겨우 한 살 지나가 두 살 해도 뭐 1년 겨우 같이 지낸 꼬미도 반항하던데요. 나 참 웃겨요. 저것도 반항해요. 지 이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든지 슬슬 웃어주든지 해야 될 것이지, 이쁘다 하니까 말귀는 딱 알아듣고 내가 빼꼼히 쳐다만 보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물으니까 얘 지금 반항기 사춘기 하나요? 이러니까 이춘기 한 겁니다. 두 번째도요, 지 뜻에 안 맞으면 딱 눈꼴새 가면서 대꾸 안 하고 못된 척 하고 버티던데요. 그쯤에는 것 같아도 어른들은요, 아양을 떨고 재롱을 부리면 겨우 한번 웃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잘해주고 온갖 사랑 다 베풀었는데도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집도 나는 게 소원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붙들어주고 아무리 공갈을 치고 달래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 아들에게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많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도저히 해서 안 될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 관계가 다 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 소원을 들어주면요,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잘못하면 이 아들마저도 잃어버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혹시 있더라도 그런 소원 들어주지 마세요. 왜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성경에 그랬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지 마세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아무리 잘해주고 잘 키워도요, 아이들은 집 떠나서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게 참 아이들의 꿈이기도 해요. 이상이기도 하고요. 시골 아이들 물어보면 대학교만 가봐라, 반드시 자취할 거라. 왜 자취하냐고요? 지 먹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보겠다고 자취할 거라 하고 벼르는데요, 여러분, 객지에 나와서 혼자 자취 생활 한번 해보자. 얼마만에 눈물 쩔쩔 짜고 있는지 아세요? 눈물 짜는데 긴 시간 안 걸려요. 한 달만 되면 그래도 엄마 품이,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엄마 아빠 잔소리 들어가면서 살았던 것이 참 복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긴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없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언제부터 생긴 병인가요? 아담 때 생긴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괴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었다는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물론 옆에서 사탄이 부추겼죠. 먹어, 따먹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서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그늘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이 사탄이 부추겨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이래로 인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이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바라서 될 꿈이 아닌데 아담 때부터 생겨난 인류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남편의 그늘에 있거나 부인의 그늘에 푹 파묻혀 있는 게 행복해요. 남편 구속 전혀 안 받고 부인 구속 전혀 안 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건가요? 이 답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있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요? 남편 주머니 따로, 아내 주머니 따로, 그다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살고, 그다음 또 자기 사고 싶은 대로, 이런 경우가 도로 있다고 그러네요. 자유롭게 사는 건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 그늘에 푹 잠겨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내한테 푹 잡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면 그거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 아무 반감도 없고 거부감도 없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복된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든 떠나보고 어떻게든 자유롭게 혼자서 멋지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 말자요 빨리 아주 빠르게 본문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라고 합니다. 며칠 사이에 이 재산 다 처분해갖고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나요?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기를 바라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죠. 아마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먼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얼마간 행복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렇게 허용했는가 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으라도 부자지간의 체제로 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이런 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했을지를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줬다? 그리고 이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들이 떠날까? 그럴 때 이웃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돌아오는 거 아니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랬을 테죠?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아들을 저게 아들로 받아들였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자식을 다시 받아들이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온갖 비난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짓을 했느냐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거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굳이 따지자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긴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요, 바보라는 비난을 듣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요, 저 바보 같은 게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베푸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요, 욕은 더 많이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이렇게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이 아버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사실은 이 아버지가 행한 그 일이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빠져있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만들어서 오늘날 일이 이렇게 된 이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상한 아버지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름을 붙인다면 신약판 선악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이 일과 여기 이 아버지 이야기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정말 흡사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그렇게 흡사한가요? 이 아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면 이 아들이 이걸 다 탕진해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요, 이거 만들어두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셨어요. 아시면 왜 만드시냐고요? 이건 제가 이 교회 온 직후에 어느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알면서 왜 만드냐고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뻔히 고생할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서 사고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많아요. 낭낭공주와 고등왕자. 낭낭공주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몽고를 찢어내요. 이 북을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북을 찢어요. 왜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선악과를 만들면 이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서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쫓겨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너무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인간을 만들면서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생토록요, 먹고 싸고 번식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짐승입니다. 그 많은 짐승들을 그렇게 만드시면서 사람만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고 이 인간이 자원에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겁니다. 줄 걸 다 준 거예요. 줬는데 이걸 들고 나가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재산을 줬더니 가지고 집을 나간 그 아들하고 같은 현상이죠. 더군다나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서 만드셨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이 아버지요. 아들이 돌아올 때에 간절히 기다렸다가 기꺼이 맞아 줬습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 자격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소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이라 달라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돕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깨끗이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공로 아니에요. 정말 낮잠이 있다면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니까 아들로는 말고요 품꾼으로라도 삼아주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그러고 찾아왔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건 우리 공로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 한마디로요.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성령회방죄 때문에 극성하시는 분이 도로 있대요. 여러분 성령회방죄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성령 해방죄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 조상 대대로 악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요 믿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요 그 모든 건 다 끊어진 거예요. 집안에 무슨 저주의 피가 흐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참 이상한 아버지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정신 나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얼마나 닮았나를 한번 보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친구가 없고 이웃 사람이 없으니 천만다행이지 하나님에게 만약에 친구가 있었다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제정신 아닌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변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걸 우습게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따져본다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은혜예요, 이거.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도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셈이죠.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사고친 사람들이 꽤나 있죠. 이 교회에 와서도 제가 공부생님들이 물어보니까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원조가 누구신가요? 사랑의 눈이 멀어 사고친 원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인간이요, 가끔 그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사랑 받았다면요. 이 아들의 형편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쩌다가 마을에 잠시 내려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요,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야, 너가 그러고도 그 집에 아들이랍시고 들어가서 살 수 있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 아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아, 맞는 말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여태까지 나도 좀 부끄럽지만 참고 살았는데 이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 보니 맞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따리 사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죠? 나를 생각해서 못 나가요. 내가 한 짓이나 내가 한 행동만 본다면 당연히 말 맞죠. 그래서 떠나야 맞겠죠. 근데 못 떠나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준 그 아버지 때문에 못 나가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웃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터 싸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부터 싸워야 됩니다. 당당하고 이 집 아들이라고요? 큰 소리 쳐야 합니다. 자기 때문 아니에요. 나를 용서한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너 그러고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던? 주변에 혹시 그런 말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그렇게 찔러대든지요.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행동, 내가 하는 짓 보면 네 말이 맞을 수는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보따리 사나 나가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하고 대판으로 싸우고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만 쓰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 또 와가지고, 아버지 내 아들인데 혹시 또 재산 또 물려줄 거 있나요? 이럴 수 있나요? 아버지 앞에만 오면요, 그렇게 당당하게 아들로서의 자격을 요구할 형편이 못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어 있으면 아버지가 슬퍼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전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주장이나 고집을 부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참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이런 자부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푸셨으니 다시는 제가 하나님 섭섭게 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처음에 재산을 떼어주면서 아버지가 바랬던 게 이거라는 말이죠.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어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풍성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 베푸셨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를 뜨게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